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한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그 캐릭터 그림 몇 가지 보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것은 이제 예수님 모습을 이제 캐릭터 그림으로 만든 건데 교회학교 유치부나 혹은 뭐 아동부 저학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만 요즘에는 예수님에 관한 저러한 캐릭터 그림을 나이에 상관없이 자주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우리 총회사나 신학교육부에서도 저런 캐릭터 그림,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러한 그림들이 기독교에 대한 좀 더 친근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인데요. 저기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 그림은요, 단순히 뭐 친근하다, 기독교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어떤 한 가지 모습만, 딱 한 가지 모습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위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보이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이런 모습 성경에 나와 있죠. 또 두 팔 벌려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보십시오. 왼쪽 번개가 치고 있죠. 번개가 칠 만큼 크게 분노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예수님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럼을 치고 계시는데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드럼 치는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적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양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장소와 그리고 그곳의 상황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11장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보세요. 맨 위에 갈릴리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 어떤 모습이십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이셨어요? 방황하는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인생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아주 작은 마을 베다니라는 곳에 가셨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셨던 그곳, 그 장소에 따라서, 그곳의 상황에 따라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해야만 하겠습니까? 첫째, 희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8절로 10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리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이 나타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 중에 대다수가 적혀 있는 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이 행동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다, 왕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예요.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겉옷을 펼쳐놓음으로써 최상의 경의를 표현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저기 보면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놓은 행동이 나오죠.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이 길에 펴놓은 저 나뭇가지 어떤 나무였습니까?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바닥에 펴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교회 절기로 따졌을 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 여기서 유리한 거죠. 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거나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이 행동, 이 행동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백성들이 영접할 때 이런 식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놓거나 또는 손에 들고서 흔들면서 맞이했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을 승리의 입성 혹은 왕의 입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왕의 입성, 승리의 입성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의 일치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틀림없다. 예수님의 입성은 왕의 입성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분명히 왕의 입성이고 승리의 입성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승리의 입성, 왕의 입성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승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서 입성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뭘 타고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여러분, 승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게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승리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시다니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바로 이 모습,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저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처럼 폼을 잡고 한껏 위세를 떨치면서 그런 식으로 입성하시지 않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겸손한 성품을 소유하셨다라는 거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기 본문 5절에 나오는 겸손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일주일 후에 있게 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건, 바로 그것을 미리 나타내시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그 상징적인 행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빈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형장으로 걸어가는 사형수의 모습이다. 형장으로 걸어가는 사형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죽으러 간다 이거죠. 죽으러 간다.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있어요. 승리의 왕이라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사형수다. 승리의 왕과 사형수다. 이게 어울립니까? 이 가당키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말이 됐습니다. 왜요?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승리의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희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저것은 이 시대 최고의 영성학자로 평가받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헨리 나우엔 교수가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미국에서 출간된 책의 표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돼 출간된 책의 표지인데 저 책은요 학문적인 내용을 다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 실제 신앙을 다루고 있어요. 저 책의 내용을,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만큼도 아픔 없이, 요만큼도 상처 없이 그런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처럼 마음에 상처도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아픔과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 저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핵심 내용은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2009년 11월 15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처음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보고 메라고,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짐을 우리에게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메어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메어주시겠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야, 네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 짐, 너 혼자 메지 말고 나와 같이 메자꾸나. 나와 함께 메자꾸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방금 전에 소개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핵심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우리와 함께 메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도 상처 입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잘 모른다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모르신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의 짐을 함께 메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함께 메워주자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우리와 함께 메시겠다, 함께 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말고도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기 있는 거,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저 표현이 나온 것은 마태복음 21장에만 나와 있어요. 유일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표현이 나와 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전부 다 우리 대신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짐, 네 어깨에 드리워진 그 짐 내가 너와 같이 져줄게, 같이 지자꾸나, 같이 가자, 같이 메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아니다, 그 짐 내게 다오,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 내게 다오, 내가 다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내가 다 지고 가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짐을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1절과 2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우리 심령 속에 꼭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